여러분은 지금 하나일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뭐 잠깐 저번에도 그 간증을 아주 짧게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 그 캘린더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다시 찾아보니까는 작년 7월 28일에 만들어진 구글 스프레드 시트였는데요. 그 다음 날인 월요일 7월 29일이 저희 아내가 수술하는 날이었고, 바로 전날인 28일에 태미 자매가 그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서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은 저희 아내의 수술과 치료를 위한 릴레이 기도 사인업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재발하고 또 그리고 갑작스럽게 수술 일정이 잡히면서 좀 당황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것은 아내가 그 수술 이후에 평생 배변 주머니를 차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시작 시간이 오전 11시였고, 제가 수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이 오후 5시가 돼서도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산타클라라의 카이저 병원의 수술 대기실은 오후가 될수록 점점 사람들이 빠지고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수술보다도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거의 서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대기실에도 그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만 그늘이 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그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수술도 수술이지만 아내가 불편하게 평생을 배변 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유리창 밖에 나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생생합니다. 그 기도는 그 전날에도 그리고 그날 아침에도 드렸던 시편 23편을 가지고 했던 기도인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구절 외에는 달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의사가 수술 가운도 벗지 않고 나오더니 저를 수술실 옆에 작은 방으로 부르더군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제가 당연히 궁금해하는 걸 알고 첫 마디가, 수술은 잘 됐고 종양은 잘 제거됐고 배변 주머니는 차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울음이 터져서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대기실로 나와서 아내를 만나러 이제 회복실로 가기 전에도 울음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울고 있으니까는 아,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 수술 대기실에 있던 히스패닉 아주머니 두 분이 오셔서, 처음 오는 분들이죠, 당연히. 제 어깨를 붙잡고 그두 아주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감사해서,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서 우는 것이라고 아주머니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는 수술에서 깨어나고 회복되는 중에 저에게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함께 릴레이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은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었고, 비록 내가 차가운 수술대 위로 올라가지만 그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그냥 푸른 초장에 눕듯이 그렇게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었다고 나중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1년이 지났고 그 누구보다도 교우 여러분들이 아내와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제 지인들이, 가족들이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고 그렇게 소식을 물어올 때마다 아내는 항상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기도와 보살핌이 있어서 큰 힘이 되고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저희 아내를 아시겠지만 그렇게 빈말은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네, 항상 그렇게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번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메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설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저 기도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것에 초점이 있질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것,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 이번에 핵심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란 것은 우리의 실제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때 미사여구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감사나 우리의 삶의 기쁨이나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눈물을 빼놓고 나서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먼저 기도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과 절망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헤롯 왕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를 이미 칼로 죽였고, 이미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은 베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 앞에 끌어내서 베드로를 똑같은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서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는 또 박해를 앞두고 있고, 바로 그러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서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예. 고난 앞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감옥에 있던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감방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고, 그리고 베드로의 손목에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따라 나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초소를 지나고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을 때 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로 나와서야 그제서야 천사가 사라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자유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로 향할까요?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 어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한 구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는,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왔는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서, 그 여종이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알고 문을 열지도 않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는 문을 열고 진짜 베드로인 것을 알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주로 듣는 것은 아 그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이렇게 감옥에서 구해주셨어 라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갇혀있는 동안에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모습이 있죠. 한 모습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한 모습은 뭡니까?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위협적이고 이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도하면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지만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기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고 의심합니다. 과연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을까?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기도하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우리가 더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교회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다음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던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기도하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기도가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기 전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자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설교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어떻게 하면은 찬양 인도를 잘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거기서 너희는 한 개인이 아닌 거죠. 거기서 너희는 복수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운 제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올리브산, 다시 말해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슬픔에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슬픔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절망이 커서 기도할 힘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죠. 지금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다른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기도하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바쁜 것, 분주한 것, 혹은 내 능력을 믿는 것, 혹은 기도하면 들어질까라고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아니 제자들처럼 절망하고 슬픔에 빠진 것, 그런 다양한 이유로 기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죠. 기도할 힘이 없었던 제자들은 언제 기도할 힘을 다시 회복했을까? 내가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기도했,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가 바로 제자들이 다시 기도할 가장 근원적인 힘을 회복했다라고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은 바람이기도 하고 호흡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호흡이죠. 호흡할 수 없는 사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다시 인공호흡을 받듯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호흡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겁니다. 영적인 인공호흡을 받는 겁니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래된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민영 선교사님이라고 국제 리더십의 위클리프의 부총재까지 지내셨던 선교사님이 나누어주신 이야기입니다. 국제 선교사 모임의 마무리 기도 인도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독일 선교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독일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인도를 하셨답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묵상으로 하는 그러한 마무리 기도였답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마쳤는데, 기도회가 너무 은혜로웠지만 기도회를 마치고 나니까는 무언가 좀 밋밋하고 서운해서 한국 선교사들끼리 다시 모여서, 야, 우리가 마무리 기도회를 한번 더 하자. 다른 서양 선교사들은 다 흩어지고 한국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양식 먹고 그러고 나서 김치에 밥 먹고 나니까 개운한 것처럼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했을 때는 뭔가 개운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개운하더랍니다. 예, 그때서 정말 한국 선교사들의 기도회가 끝이 난 거죠. 우리 교회는 독일 선교사와 같은 성정을 갖춘 교회입니다.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김치 먹고 개운한 것처럼,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묵상 기도이건 뜨거운 통성 기도이건 기도는 호흡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호흡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그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1장 13절에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더불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는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는 거죠.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흡을 주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기도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기도는, 성령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첫 호흡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호흡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나에게 영적인 인공호흡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첫 기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처럼 정말로 슬퍼서, 정말로 절망 가운데, 의심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 교만함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거나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왜 기도하지 못해? 왜 기도할 수 없어? 질책하거나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그러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역할을요, 주로 예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오늘 계속 강조하지만 성령께서는 동시에 교회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저명한 목사님이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목회자들, 그렇죠?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기도에 관한 세미나를 인도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근거 구절로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니라. 예, 네,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사도들은, 그러니까 뭐 요즘 그 당시 요즘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니라. 그것을 가지고, 바로 그 본문을 가지고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한 45분 정도 가르치신 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정말로 많은 시간을 배웠습니다. 맞죠? 그게 목회자의 책임이니까. 그럼 과연 기도하는 것에는 얼마나 배우셨습니까? 기도하는 것에 얼마나 배우셨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목회자가 손 들고, 오늘 45분이요. 네, 오늘 45분, 네, 배웠습니다. 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그 농담 같은 그 뒷자리에 있던 목회자가 손을 들고 겨우 45분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기도에 대한 배움이 모자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모자란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모자란 것은 배움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설교 시리즈는 겨자씨 모임과 연결해서 합니다. 겨자씨에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기보단,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매주의 설교의 핵심 내용들이 겨자씨에서 기도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자녀들도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자녀들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나 성경 공부는 이제 지역교회가 아니어도 더 좋은 것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습니다. 구호단체들은 교회보다도 훨씬 더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구제와 혹은 정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가 공동체로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는 경이로운 일, 또 wondrous thing이죠, 경이로운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베드로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목격한 것처럼, 저희 가정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평생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극복하고 수술을 잘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놀랍고도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대재앙이란 단어 아시죠? catastrophe. 대재앙이란 단어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반지의 제왕을 썼던 J.R. 톨킨스는 catastrophe 대신에 선한 파국, 행복한 파국이라고 하는 유카타스트로피라는 흔치 않은 단어를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파국 혹은 선한 파국이라는 그 단어는 영어로 따지면은 oxymoron이죠. 함께 갈 수 없는 두 단어입니다. 합쳐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결국 행복한 파국, 선한 파국이라는 것은 좋은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파국은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는 파국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선한 결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번 겨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파국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할 수 없었더라도 나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나의 중보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파국을 맞이하는 그러한 기도의 열매를 맺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절망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 얻고 일어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행복한 파국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호흡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호흡으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새 힘 얻고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러나 영혼이 메말라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인 마중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생수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형제자매의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한 파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하나의 씨앗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